제54장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 시간 1936년 12월 17일 저녁. 장소 복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리스도의 죽음의 세 방면. 주 예수의 죽음에는 세 방면이 있는데 곧 대신하는 방면과 함께하는 방면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는 방면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죽음에 세 방면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구속은 비로소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약 한 방면만을 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이 믿을만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며 의지할 수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저녁 이곳의 등빛이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죽음의 세 방면은 모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피는 주님의 죽음이 대신하는 방면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죽음은 주님의 죽음이 함께하는 방면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또한 우리도 함께 데리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하며 또한 성경이 말하지 않은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참여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참여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확실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살은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의 이 방면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살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주셨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주님이 그분 자신의 생명을 해방하신 것입니다. 살은 곧 주님의 생명이며 주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해방한 생명을 표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살을 말하고 시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으나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사람의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벗어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답답함은 원문에서의 의미가 심히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은 성냥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불입니다. 불을 땅에 던졌다는 것은 이 불이 원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불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표합니다. 주님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분의 불, 곧 그분의 생명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아직 그분의 생명을 얻지 못했으므로 그분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분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상합니다. 주님은 이미 침례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3장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분이 침례를 받은 것은 적어도 3년이 되었는데 왜 그분은 여기에서 그분이 받을 침례가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여기에 침례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침례의 의미는 곧 죽는 것이요 매장되는 것입니다. 이 면에서 볼 때 분명히 받을 세례가 있으니의 의미는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침례가 대표하는 의미는 바로 죽음이며 주님에게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 하나님의 생명은 본래 우주 안에 충만하지만 말씀이 육신 되신 후에 그리스도는 육신의 구속을 받아 생명을 해방할 수 없었으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해방하여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먼저 주 예수님의 육체 안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침례를 받으실 때 몸을 벗어버리고 그분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은 신약 안에서 가장 귀중한 두 구절입니다. 당시 주님은 침례를 아직 받지 못했으므로 열두 사도가 비록 그분을 아주 가깝게 따랐지만 주님으로부터 조금의 생명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셋째 방면의 죽음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그분 자신에 대하여 말한 것이며 그분은 자신의 생명으로 벗어남과 해방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밀의 죽음은 죄와 관계가 없고 함께함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밀의 죽음은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입니다. 밀에게 생명이 있지만 밀의 생명은 껍질에 쌓여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한 알의 밀을 탁자 위에 둔다면 영원히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한 알일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땅에 심어서 밀 껍질이 물과 공기의 작용으로 터지고 부서져야 생명이 안에서부터 나와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가지와 잎을 낼 것입니다. 이렇게 2, 3개월이 지나면 100개의 밀알이 산출됩니다. 이 100개의 밀은 모두 안에 생명이 있고 또한 한 알 한 알의 생명은 모두가 첫 번째 밀이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은 추상적이었고 만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신 후에 하나님의 생명은 육체에 둘러싸였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골고다에 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원래 그분의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제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해방해 내심으로 많은 아들들이 산출되었습니다. 원래 하나의 밀알이 100알을 산출하였고 이제는 백에 하나를 더해 백 하나리 되었습니다. 원래 그 하나의 밀은 유일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첫 번째 밀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는 단지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는 아들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분이 부활한 그날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다만 그리스도의 아버지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는 없어졌고 맏아들만 있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며 우리의 생명은 그분과 똑같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로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읽기로 합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의 의미는 이미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보혜사는 원문에서 파라클레토스로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파라는 평행이란 의미입니다. 영화의 패러렐은 평행선의 의미로 마치 열차의 궤도가 평행선인 것과 같습니다. 평행의 의미는 영원히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며 영원히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보혜사를 주셨는데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영원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다른의 의미는 또 다른 한 종류의 또 다른 보혜사이며 또 나 같은 보혜사가 아닙니다. 나와 같은 보혜사는 죽을 것이고 너희를 떠날 것이며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이는 나와 달라서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입니다. 17절은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곧 진리의 영이며 세상이 능히 받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은 전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주님과 다른데 이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것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주님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외면적인 함께함이며 신약에서의 사람들과 함께함 같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사람들 안에 계시며 사람들 안에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 이것은 정말로 복음입니다. 당신은 원래 주님과 따로였지만 이제 당신은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령임. 이 단락에서 성경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곳은 17절의 대명사, 그가 18절의 대명사, 나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당신은 그가 곧 나이고 내가 곧 그이다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곧 성령이십니다. 내가 하나이면서 셋인 이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 예수님이 자신이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 성령이십니다. 이것은 곧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는 차를 타고 포전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나는 포전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것은 앞에 그가 곧 이후에 나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은 지금 성령이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 후로는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 안에 들어오실 때 즉각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령 주님이 오늘 여전히 육체 안에 있다면 그분이 구주당에 있을 때 천안당에 있을 수 없고 그분이 하서가에 있을 때는 운동장 뒤에 있을 수 없으며 그분이 런던에 있을 때는 뉴욕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세 제자와 함께 있으면 아홉 제자와는 함께 있을 수 없고 그분이 열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는 58 제자와는 함께 있을 수 없으며 그분이 70인과 함께 있을 때는 120인과 함께 있을 수 없고 그분이 120인과 함께 있으면 500인과는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이 만약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돈을 모아두었다가 마치 회교도들이 메카에 가서 경배하는 것처럼 3년이나 5년에 한 차례씩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육체 안에 있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옷을 입은 것과 같이 육체를 입으신 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죽은 후에는 육체의 몸을 벗고 성령을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육체를 벗고 성령을 입으셨으며 오늘 성령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 안에 거할 수 있고 또한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까지 완전한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 영 안에 계시며 영은 무소부재함으로 우리가 다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 2장 마지막 절을 인용하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합니다. 바울은 더욱 주님이 당신의 옆에 있고 당신의 입에 있고 당신의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 말씀이 주님이 영 안에 계심으로 그분은 오늘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 안에서 오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오늘 이미 영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으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으로 그리스도를 암.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늦게 태어났다. 만약에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오늘 베드로가 나와 바꾸려고 해도 나는 바꾸지 않는다. 내가 비록 값어치 없지만 또한 교만하지 않게 말한다. 내가 오늘 아는 것은 베드로가 아는 것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안 것은 육체 안에 그리스도에 불과하지만 오늘 내가 아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럽에 있을 때 한 번은 애굽에 가까운 지중해에서 한 친구가 나에게 성지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사람이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 수가 등지를 가본다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더 증가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외모를 따라서가 아니며 영으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여자아이가 없으시며 남자아이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분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자녀들은 다 남성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와 관계되지 않는 구절이므로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매들 안에 있는 생명은 형제들 안에 있는 생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영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아주 오래도록 빌려 쓰여졌지만 아주 오래도록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되돌려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저녁 말한 것에 결론을 짓기로 합시다. 피와 십자가의 두 가지는 죄인에 대하여 말한 것이고 살은 사람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죄를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이고 주님의 대신하는 역사는 객관적이며 씻음과 사함과 칭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는 소극적인 것이고 우리가 믿을 때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이고 주님이 함께하도록 하는 역사는 주관적이며 육체를 소멸하고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소극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살은 사람을 처리하며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사람 안에서이며 주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역사로서 주관적이며 해방과 공급과 유지와 산출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것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모두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반드시 감사와 찬미를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내일 저녁 우리는 어떻게 주관적인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가를 말하기로 합니다.